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20절까지인데 길어서 5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갈릴리 호수 동편, 남동편에 있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4장 35절을 보시면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다시 5장 2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는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생겨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불쑥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다가오자 그는 달려와 예수께 말을 거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존재가 이 사람의 목소리로 예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 존재가 예수께 말을 걸기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거는 그 존재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또 그 지방에서는 내보내지 말아 주십사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나와야 하더라도 그 근방에 있던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청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탁을 쉽게 허락하시죠. 그러자 군대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던 이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데 그러자마자 돼지떼는 비탈을 내달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 일에 놀란 돼지치던 사람들이 동네로 가서 이 일을 알리죠.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그 돼지들의 주인이었을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원인을 찾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된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따라 배를 타고 그 지방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요청을 거부하시죠. 대신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너에게 벌어진 일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만 알리지 않고 나중에 대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동편에 주로 위치했던 열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에 가셔서 벌어졌던 일은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과연 예수께서 세상을 다니시며 하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었는지 우리는 좀 더 배우게 됩니다. 과연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일은 귀신을 내쫓으신 일 그것 하나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나운 바람과 풍랑을 헤치고 호수 건너편에 이르십니다. 중간에 얼마나 배가 위기에 처했는지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께 따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소란 끝에 당도한 곳에서 예수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풍랑 못지않게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를 알아보고 뛰어옵니다. 예수가 만난 이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습니까? 3절부터 5절에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묶지 않으면 가만히 앉을 만큼 사나웠기 때문일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묶어두든 다 깨트리고 풀어 헤쳐버렸죠. 이 사람의 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힘을 소유한 이 사람이 머물던 곳은 무덤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곳, 가더라도 그곳에 가면 슬픔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곳에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 생명이 아닌 죽음의 분위기가 그에게 더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비참함이 5절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가 망치질을 하다가도 그 손가락에 망치가 닿으면 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데 돌로 몸을 늘상 내리짓고 있는 이 사람의 몰골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외면하고 피하는 한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귀신의 이끌림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힘쓰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으면 또 그들을 흔쾌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호수 건너편 이곳에서도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께 자신의 용건을 말씀드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도 또 목소리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앞에 와 있는 것도 자신을 조종하는 존재가 이끌어 와 있었죠. 그렇게 와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채 용건을 꺼내기도 전에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있기를 꺼려해 무덤에서야 몸 하나 누일 곳을 찾았던 사람, 그리고 밤낮 악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돌로 스스로를 짓이기고 있던 이 비참한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하셨던 일은 바로 그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를 좀 더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거처로 몰려들죠. 그러면 순서를 기다려서 예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예수께서 그렇게 고치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병에서 낫는다라거나 또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귀신 들린 자는 지금부터 모두 귀신이 내쫓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도 충분히 치유와 축제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시면서 치유를 하시죠.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한 존재로 귀하게 대하시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자가 할 행동과는 좀 다른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에서도 이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이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특이한 부탁을 예수께 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지배하며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귀신들은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면 근방에 있던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귀신들은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고 이제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키우고 있던 그 돼지들이 돌연 비탈로 내달려 호수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귀신들도 어디로 갔는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죠. 돼지떼를 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였는지 즉각 주인들에게로 가서 이 일을 전합니다. 현대인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괜히 근처에 있던 돼지들만 불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또 돼지떼의 주인들만 애꿎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귀신들을 이런 식으로 내쫓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담긴 무게는 이 일로 가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도무지 제압할 수도 없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도 없었고 그를 마음대로 막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는 것뿐이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사나움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나움을 잠재우는 데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했을까요? 돼지떼의 죽음은 이 귀신을 제압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 것은 돼지 2천 마리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의 원인을 찾던 중에 무덤에서 거처하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존재, 곧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만 할 뿐 그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만남으로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의 정체가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군대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군단을 뜻하던 레기온이라는 말을 옮긴 것입니다. 대략 6,000명쯤으로 구성되는 규모의 병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힘이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돼지 2,000마리는 그 군대 숫자보다도 적은 수이죠.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은 지금 이 사람에게 벌이신 일은 마치 군단 하나와 맞서 싸우는 규모의 일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벌어지는 일의 실상은 그런 규모의 것이었음이 돼지떼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실감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비참함을 고칠 수 있다면 돼지떼 2,000마리쯤은 죽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돼지떼에게 죽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얼검했던 힘이 돼지 떼에게는 그런 일을 가져다 줄 만한 일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겪던 고통을 돼지 떼에게 적용해 보면 돼지들은 죽을 만한 일이었다. 그만한 무게를 갖는 짐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러한 엄청난 무게의 짐을 예수께서 지금 벗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려고 하셨던 일은 사실 이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려고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한 접촉점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낫게 하셨죠. 이러한 치유와 축귀 사역은 마치 가외로 버리시는 일과 같은 것이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버리신 기적들을 이적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지칭합니다. 이적이란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죠.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은 일이 인간의 본격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맛보기와 같은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해 인간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문제가 어떤 규모의 것인지 우리에게 가늠하게 합니다. 지금 돼지 2,000마리의 죽음은 그렇게 사인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이 정도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저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해결하셔야 했던 궁극적인 문제, 본격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누르고 있는 진짜 문제는 돼지 2,000마리 정도의 희생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고 죄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이르기도 전에 주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이러한 일을 대면하고서도 사람들은 이 일 정도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찾아냈던 사람들은 이 일의 의미와 무게를 알아볼 만한 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돼지치기들의 보고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낸 이 사건의 진원지는 예수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는 자리였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알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죠. 이렇게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벌이신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겠다 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군대 귀신이 든 사람과도 내내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위협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과도 한 지방에서 이제껏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예수와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떠나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는 본문에 충분히 다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 떼의 손실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돼지 떼의 몰살의 원인이 예수라는 점을 알자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바랐던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져 있던 이 사람의 회복, 그 치유는 이 사람들에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호수 건너편에서라면 이런 일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더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도 더 고쳐주셨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런 기회를 모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분이라면 그분이 병을 낫게 하든 귀신을 내쫓든 함께 있을 수 없다 하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와 멀어지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돼지띠였습니다. 떠나달라는 사람들의 이 요구에 예수께서는 순순히 응하시죠. 이들의 말을 듣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반응은 사실 이상스러운 것입니다.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 예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지요. 그분의 명령 앞에 자연의 어떤 사나움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나운 귀신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난 귀신도 예수의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도 예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앞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연의 힘도 초자연의 힘도 아닌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연의 사나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욱이 초자연의 힘 앞에는 그들은 아무런 제어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께 지금 떠나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는 이들의 요구를 예수께서는 지금 받아주고 계시죠. 예수께 반대하던 어떤 세력도 예수의 명령을 견딜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 무력하기 짝이 없는 자신들의 돼지떼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 앞에 예수께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들의 요구에 응하셨는지 우리는 그 충분한 이유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나운 바람과 사나운 귀신에게 사용했던 그 권위와 능력을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시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예수는 힘이 더 강한 대적자 앞에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데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수께서 사람들과 하려고 하시는 일은 그저 힘으로 눌러 제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런 압박 없이 예수님께서 힘으로 내리누르시지 않은 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주해야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선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든 귀신을 내쫓든 그 일을 통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로 끌고 가셔야 했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문제로 자신들 앞에 와 계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의 죽음은 겨우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 그들에게는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이들의 말에 응하시고 지금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대가볼리 지방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를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아 스스로를 돌로 쳐야 했던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외면되어 홀로 있다가 이제는 가족에게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더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증언을 대하며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예수는 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동네 사람들의 중요한 재산인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응시하도록 힘으로 제압하시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며 이들에게 이 문제의 중대성을 다시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은 간단히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돼지 떼의 희생만으로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인간에게 지워져 있는 짐은 그 정도로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 자신을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예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뜨리고 우리를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앞에 섰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의 행동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비참한 현실에 빠져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 본문에서라면 생존을 유지시켜주던 재산의 손실에만 마음이 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목으로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의 개입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 그분의 존재를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 예수께서 담고 계신 메시지에 한 발도 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 일의 전조에 불과한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며 인생의 불편함을 느끼며 예수를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보고 이 기적의 일을 보고 그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듣고 배우면 귀신을 쫓는 정도의 일, 병을 고침받는 일, 내 인생에 한 자락에 벌어졌던 일을 해결받았던 일은 더 큰 일에 전조, 곧 조짐에 불과한 일이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며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본문을 보며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께서 참으로 비참한 형편에 있던 사람을 고치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는 문제 주께서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참으로 무거운 무게의 일이었습니다. 돼지들이 2,000마리나 희생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음을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이는 진짜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더 어마어마한 무게의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예수님을 외면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앞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작은 문제에 매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외면하지 않고 주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